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음악이 좋지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연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하되 내 아버지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길에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두렵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돈을 이제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돈을 한 이만큼 주시는데 군대 밥 주고 하는데 뭐 돈 내가 안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지와 군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목도장 하나 생기는데 70원인데 100원짜리를 내니까 30원 돌려줘서 30원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대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군대에서 밥을 퍼는 기가 막히게 밥을 퍼요. 툭하 죽을 딱 잡고 밥을 했는데 툭툭툭툭툭 하는데 쌀알을 헤아리면 똑같을 정도로 정확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밥알이 전부 일어서 있어요. 그 사이 앞이 사람이 보일 정도로 밥을 탁 치면 쑥 내려가요. 우리는 그때 제일 이제 어려운 훈련이 PRI라고 하는데 사격술 예비 훈련이에요. 총은 자세가 좋아야 잘 맞는 내가 쏘아서 안 맞으면 그 다음 내가 맞을 차례니까 정확하게 총을 쏘아야 하는데 하루도 수없이 엎드려서 쏴 일어서 엎드려서 그거 하는데 팔꿈치가 다 까고 그런데 우리 국군 정량이 600g인데 위에서 부대장이 떼먹고 중대장이 떼먹고 치사병이 떼먹으면 얼마 안 남고 밥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밥그릇 그 큰데 그거 먹고 나면 먹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매점이 있는 매점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특히 그 당시에 찹쌀떡 하는 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먹지도 못하지만 남이 먹는 거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침을 삼키면서 그러는데 그날은 유독 찹쌀떡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딱 쳐다보다 시간이 돼서 이제 그 학과 출장을 가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나도 하나님 찹쌀떡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총을 쏘는 날인데 군대는 사격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쏘아가 적이 안 죽으면 내가 죽을 차례니까요. 뭐 군대는 그 사격 불합격 때만 막 못 견디는 고생을 해요. 우리 대구 훈련소 훈련을 받았는데 와룡산 산 꼭대기를 그 오리걸음에가 꽥꽥 올랐는데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제 두 명씩 한 개 주가 돼 차선에 쫙 사선에서 가고 중대장이 사격 개시 하면 총을 딱딱 쏘는데 총이 맞으면 이걸 올려주고 안 맞으면 흔드는데 안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총을 잘 쏘는 편은 아닌데 간신히 그에 합격을 했어요. 이야 합격이다. 와룡산 안으로 가야 된다. 중대장님 의무교대 이제 두 사람이 아까 탄피 줬던 사람이 이제 총을 쏘고 나는 이제 다 탄피를 주고 뒤로 나왔는데 중대장님 사격 계셨는데 막 총을 쏘는데 저하고 한 조된 친구가 총을 안 쏘는 거예요. 야, 너 뭐해? 빨리 쏘아. 들은 척도 안 해요. 야, 야, 빨리 쏘아. 뭐해? 딱 또, 야, 나 큰일 났다. 왜? 난 총만 쏘면 총알이 어디 간지 흔적이 없다. 나 오늘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쏘아. 그랬더니, 쏘만 뭐하다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울상이 돼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대신 쏘아줘? 그러니까, 니가 쏘아줄래? 그래, 뒤로 나와, 나와. 그래. 내가 이제 가서 땅땅 쏘아가지고 합격이 됐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훈련소에는 면회가 안 돼요. 면회가 안 돼, 절대요. 법이 그래요. 나하고 총 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형님이 굉장히 계급이 높아가지고, 우리 훈련소 차 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소문이 내만 쫙 퍼졌어요. 이제 불합격 때나 와룡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리들이 되는데 우리 내만 노는데 각기가 탁 불려가는 거야. 야 좋겠다. 내가 딱 이제 친구가 이제 그 매점에 불려가서 형님만 면회를 하는데 갔다 돌아왔어요. 왜 왔니까 하니까 형한테 꾸중 들었어. 왜? 이 친구 혼자 갔는데 형이 너 왜 혼자 왔어? 야 군대에서는 전우가 굉장히 중요해 너. 전투에 네가 총을 맞았을 때는 전우가 네 생명이야. 너 전우가 없어? 그 친구가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막 형이 전우 안 데려다 막 꾸중한테 와서 딱 보더니 나한테 너 오늘 그래 총 쏴줬잖아요. 그래도 따라갔어요. 아 진짜 꿈 같더라. 청사 인사를 했어.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뭐 뭐래? 잡살았다. 그 장면 지금도 그 고마움. 이름이라도 알아놓는 건데 그때는 뭐 자살 뜨면 정신이 없는데 그 매점의 직원복, 그 있는 큰 사람 위에 이 정도 쌓인 그 잡수들 내 앞 탁자 위에 갖다 놓으래요. 갖다 놨어. 너는 먹어. 넌 숫자 세려. 내가 돈 낼게. 야, 그때가 1965년이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이죠. 맞습니까? 기억이 생생해. 잡수들 맛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다져 넣었어요. 쑥쑥 내려오는데, 아, 이러다가 배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만 더 먹자. 뭐 또 손이야. 나아주 그 장교님이 또 괜찮겠나? 배는 괜찮겠나? 배 안 터지겠나? 괜찮습니다. 찹쌀떡을 실컷 먹었어. 한 평생 아니죠. 45년 지나도 앞으로 45년 더 지나도 그 고마움이 아니죠. 저는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있고 한 번은 심장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다음 위장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같이 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1968년 제가 군에 제대하고 통일훈련 정문을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 가도 얼마든지 혼자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남극에 가도 혼자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제 지금 좀 나이가 들어 이러니 훨씬 넘었습니다만 참 많은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거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 아니면은 어째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 여러분들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한 분은 집에 있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목사님이시죠? 예. 김충환 형제가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인데 1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그 형제가 의사가 2, 3일 더 못 넘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형제 좀 보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김성 목사님 다녀와서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 아,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2, 3일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침, 그 다음 오후에 제가 광주를 가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하고 아들하고 하면 3시간 것 같아요, 기억에. 내가 우리 사람에게 이야기를, 여보, 우리 광주에 한 시간 일찍 출발합시다. 전북대 병원에 가서 김충환이 좀 만나보고 갑시다. 그래서 광주 내려가는 길이니까 가서 전북대 병원에 와서 김충환 형제 있는 병실에 딱 들어갔어요. 병실 문을 딱 여는데, 딱 열고 들어가 버린 그 병실은 이미 죽음에 그림자가 꽉 덮였어요. 그 형제 안에 든 사람은 침대 뒤에서 내가 오니까 저도 숙이고요. 형제 어머니는 침대 앞에 눈물만 쭉 독수를 하려고 혼자 앉아계시고 형제는 죽은지 살은지 인기척이 없이 그냥 누워있었어요. 제 마음도 죽음의 그 그림자 속에 막 그 어떤 분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만일 이 병실의 문을 박옥수 목사가 열지 않고 예수님이 열었더라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 형제를 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뭐 병든 자 보고 못 본 척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김충환 형제하고 예수님하고 마음만 연결이 되면 이 형제가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어이 김형제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자네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대. 의사 말에는 자네가 오늘 내일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래. 근데 만일에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연결되면 그 병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암. 자, 내가 이 형제에게 이 형제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과 연결해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김형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보시고 단 한 번도 못 본 채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더라. 그럼 형제 봐라,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너를 고치시길 원하셔. 자, 중요한 건 네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알겠습니까? 네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한계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네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하나가 돼. 그럼 이 병은 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문제야. 이 병 아무것도 아니야. 잘 봐. 다시 설명을, 이야기를 들어봐. 예수님이 병 잡고 한 번도 못 본 줄 아는 거 다 고치셨으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네 병을 고치실 거야. 틀림없이. 그다음 눈에 한번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너도 예수님은 늘 고치시길 원하는데 네 마음도, 아, 예수님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겠구나. 그럼 내 병이 낫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봐. 그러면 예수님하고 네 마음이 한 마음이 돼. 그러면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전 그렇게 하나님 일한 걸 많이 봤거든요. 한 20, 30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를 봐도 병자를 보고 못 본 자를 고치셨어. 그러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 너를 고치실 거야. 그 너는, 아, 지금 눈에 한번 예수님 여기 나를 고치겠구나. 그 마음을 가면 예수님 마음하고 네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면 그거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랬어요. 독일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그래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열어서 맥주를 끊어. 죄송합니다. 이 귀한 그 하나님 말씀자 맥주 이야기를 해서 또 여러분 옛날 맥주 드시는 분 또 맥주 생각나가지 성경 뭐 알아들을까 겁나는데 잠깐만 하고 거치겠으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맥주를 탁 꺼내가 탁 따라 가 마셔. 저는 맥주 한 번도 안 마셔봤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딱 냉장고에 맥주가 다, 아, 아침 맥주들 알았는데 내가 안 샀구나. 어떡하지? 짜증이 났어. 그다음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했는데, 이거 뭐 맥주 사러 다니고 늘 귀찮고 또 맥주 없을 때 때문에 이제 뿌려 안 사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돈 좀 모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꼭지만 털면 맥주 나오도록 하면 어떻게 좋겠나? 아, 자기 생각 너무 기발하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돈 좀 들어도 그래 놓았으면 좋겠다. 돈을 저축해 모았어요. 한평생 목표로 삼았어요. 이거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도 봤고 맥주 그 뭐야 나오는 것도 보고 했어요. 사진으로. 그래가 이제 이분이 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제 돈이 되었으니까 맥주 공장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는 날 맥주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당신 회사 맥주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소문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오셨죠? 다름이 아니라 맥주 탱커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집에서 틀면 맥주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공장장이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기발합니다. 그러나 당신 한 사람에게 맥주 팔려고 난 그렇게 돈 들여 일 못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난 한평 소원이 누가 이겼는가 봅시다. 그 다음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왔어. 공장장이, 공장장이 아니고 공장장이. 이 사람 보통 물러갈 게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 파이퍼를 그 연결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견적을 내라고 해서 집 주소하고 딱 해서 얼마 나오냐고 얼마가 딱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또 왔는데 공장장이 오라고 앉으라고 앉으라고 견적서 딱 내보여.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래도 맥주 공장까지 공장에서 자기 집까지 연결 파이프 연결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딱 이거 많은 돈 아닌데요. 내 이 돈 다 이상 내가 저축해 놔왔어요. 뭐 그냥 내 돈 안 들어와야 할 줄 압니까? 한평생 소원이 돈 많지 않아요. 그럼 어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회사 얘기해서 맥주 파이프를 공장에 딱 연결한 거예요. 딱 트니까 맥주가 싹 나오는데 공장장의 말이 이 파이프는 좋은 그 맥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첫날 마시면 좀 흘려놓고 그 다음부터 마시라고 하고 좋다고. 기분 좋고 야 좋다. 맥주 파티를 한번 연결하겠다. 친구들한테 전화 야 몇월 며칠 내 생일인데 맥주 파티 한번 놔라 하니까 술 친구들 술 먹는다 하면 오잖아 그지요? 딴 데 안 와도 그렇지요? 쫙 맥주 어디 있어? 어? 탁자도 있고 뭐야 그라스도 있는 맥주는 어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맥주 어디 있어? 야 웃기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준비했으니까 다 모였네. 야 오늘 내 생일인데 너희들하고 맥주 파티를 즐기고 싶다. 우리 저 벽 쪽으로 돌아가면 수도꼭지가 몇 개 있는데 그저 빨간 페인트가 점 찍힌 게 있어. 그거 누가 한번 털어볼래? 한 친구가 딱 터니까 아, 예, 저게 그 사진이랍니다. 그 아죠? 저 맥주 나오는 거죠? 한국은 저는 수도꼭지 없지요. 예, 저 컵에 이거 실화 이걸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그 영상부에서 어디서 구했는지 사진을 구해왔어요. 저 분명히 한국 꼭지 아니지, 그죠? 맥주 나오죠? 예. 저게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맥주가 쫙 나온 거예요. 즐겼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 꼭지에서 맥주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연결하려고 하고 돈들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연결 안 될 때 어떡합니까? 밥상이 업사이드 다운되고 제가 이럴 때 영어 씁니다. 막 그렇죠? 그 저 뭐야 사기 그릇이 눈이 생기고 귀가 뭐 깨지고 그 사실 이혼이 되고 막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 연결하고 마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아내하고 그 가까운 아내하고 마음 연결하려면 돼요 안 돼요? 예? 다시요. 돼요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잘 알아야 돼요. 다른 데는 다 냉정하게 하는데 부부 싸울 때는 감정과에 싸워요. 그게 참 많은 불행해요. 이제 부부 싸울 때 좀 냉정하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차분하게 이해해가면서, 물론 저도 그래 못합니다만은. 근데 저 요즘 안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뭐 저 아내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늙은 게 아니라 아내도 바짝 늙었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아, 이러다가 아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한테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저는 안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양보해주고, 여보 제발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부부 사이에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를 연결해 맥주 한다면은 그거 뭐 여러 가지 돈도 있어야 하지만 땅도 파야 하고 수도 파이프도 연결해야 하고 공장에 허가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해낼 수 있다면 한 집에 사는 아내하고 나하고 사이에 뭐가 막힌 거 푸는 거 쉽겠지요, 그죠? 맥주 연결하듯이 하면 쉬워요. 근데 대부분 자기 주장으로 막, 아내면 당신 마음껏 그래서. 그런데 저는 늘 이런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 여기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여러 차례 싸웠는데 내가 잘하든 못했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여자들은 항상 생각이 적극적이고 남자는 전체를 종합 생각하는데 내가 이건 틀림없이 이길 이야기인데도 어디서 그 단을 딱 걸어가야 하면 내가 맥도 못 추어 넘어져요. 한번 부부 싸움하다 내가 안에 이버리를 만지려고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마라. 아이 그 입 신기하다. 어디서 그런 단어가 나오냐.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했을 때도 이기고 못했을 때도 지고. 근데 내가 뭐 아내하고 성부 결혼하고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동메달 따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고 또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는 안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보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맥주 공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까지 파이프 연결할 수 있겠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서 실제로. 자,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에 마음이 더 화가 날 때고 부딪힐 때 있지만 마음 먹고 영계의 마음을 영계에서 통하려면 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대답했어요. 여자 소리 훨씬 높았어요. 대답하신 분들.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연결돼 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김중환 형제하고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어이, 김중환이 내 이야기 들어봐. 자넨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대. 뭐 이틀을 못 넘기겠는데 그래, 그건 사실이야. 근데 만일 자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예수님 마음이 자네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자네 마음에 암을 이길 힘이 생겨. 그러면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마음하고 예수님하고 막혀져 있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시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불문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연결하려면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음을 연결하면 인생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것. 어이, 김중환 형제,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그랬어요. 목사님. 자네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뭐, 가기 어렵대, 죽는데, 이건 형편이야. 그러나 만일에 자네하고 예수님 마음이 연결되면, 예수님의 힘이 자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네 몸 모든 새 힘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암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 연결한 걸 가르쳐줄게. 들어봐. 난 성경을 읽어봤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데서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한 번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고쳐주시더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면 너도 분명히 고치실 거야. 그럼 네가 예수님 믿음을 가지마.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예수 나를 고치시겠구나. 예수는 고치시길 원하는데 예수는 나 못 고칠 거야 이제 죽을 거야 하면 예수는 딴 마음이지만 예수는 나를 고치실 거야 하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돼. 그러면 너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꼭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건 탕자 이야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재산을 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줄 테잖아. 왜?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른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먼 나라에 갔으면 허락하면 다 당진하고 돼지우려 비참하게 삽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갔다 돼지우리에 살지요. 돼지우리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돈 암만 많아도 아무 상관없지, 그죠? 아버지 밥 아무리 많아도 자기 못 먹지, 그렇지요? 아버지 아무리 좋은 옷 있어도 뭐 상관없지요. 마음이 머리 떨어져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을 같아서 하나가 돼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옷, 내 옷이지, 그죠? 맞아, 아버지 음식 내 음식이지요. 아버지 사랑 내,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됐을 때 둘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다를 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가 뭘 하느냐 한 사람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은 사람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과 예수님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이 연결해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 살 때 악하고 도박하고 뭐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마음과 연결돼 예수님 마음으로 만일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 형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그래서는 광주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간다 하고 광주 갔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김충환이에요. 아주 목소리 힘이 있었어요. 어 그래 자네 몸이 좀 어때? 예, 목사님 어제 다 검사 끝났는데 내 몸 어디도 암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퇴원하는데 퇴원하기 직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공도 차고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주일날 그 형제 저희들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암을 이기고 살게 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별로 관심 안 두는데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고 그리고 내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이니까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함께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가 한 마음이 돼요.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건 이런 뜻이고 그게 정확하게 보이고 그 예수님 내 마음을 같이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전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홍콩 YMCA 강당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초청한 한 1,000명이 모인 데서 4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성경에서 읽어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 같이 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이야기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옷도 많고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 돼지 죽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두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사는 그 모양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더럽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고 인생 가장 어둡고 처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인생 가장 밝고 행복한 그림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하고 그렇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함께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인간의 가장 행복한 밝은 날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인간이 가장 어둡고 처절한 데서 가장 밝고 빛난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자기 아버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왜 날 늘 어린애 취급을 하십니까? 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잘했어요. 나는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해요. 좀 난 똑똑해요. 아버지 낳았다는 생각. 아버지가 한 마음이 아니니까 멀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그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 한 모든 잘못됐고 틀렸고 나오는 거 잘못돼서 아버지하고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 살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읽으면 그냥 읽는 게 성경에서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나를 도우시며 지키시고 복되게 이끄는 걸 보았습니다. 난 목사 같은 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들 교회 나올 때 비참해졌고 어려워졌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의 마음이 흐르면서 그 집에 수도꼭지로 맥주가 나오듯이 저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흘렀고 엉뚱한 게 흘렀는데 이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그때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집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양식이 내 거, 아버지 옷도 내 거, 아버지 신발도 내 거, 아버지 반지도 내 거, 다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은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연결하면 그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았던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충환 형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심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거의 뭐 저도 뭐 한 이래가 몇 달 살겠나 싶을 정도 심장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위장이 안 좋을 때도 그랬고 제가 지금까지 삶이 크고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이상 더 예수님은 나와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안에 종교적으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여러분 마음을 하나하나 저하고 정돈 한번 해보십시다. 괜찮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셨지요? 맞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다 넘겨받았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다 양같을 그대가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의 죄를 여기서 그라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넘겼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박옥수 목사야, 네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건 네가 하지 마. 네가 하면 그 죄 한두 개 빠져먹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죄를 다 넘기는 한두 개 남아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네 모든 죄를 예수께 넘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긴 게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여러분 집에 좋은 차 있다가 팔면 여러분 집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죄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그 죄를, 하나님 그 죄를 예수님 다 넘기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죄가 어디로 건너갔어요? 예수님께 건너간 겁니다. 뭐 2000년 전 예수를 어떻게 지금 건너갈 수 있어? 이거는 시간계 이야기입니다. 영원계에 가면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시간계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 영원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기셨다. 하나님이.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넘겼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로 갔죠? 예수님께로 갔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 죄가 씻어진 게 아니고 죄를 예수님께 넘겼고 예수 그 죄의 형벌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회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 대충 읽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게 죄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 죄가 눈처럼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 방송에 정말 탁탁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가르쳐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토마를 다 토마했다는 것은 칠을 해가지고 지워버렸다. 벽에 애들이 낙서를 했는데 칠을 해가지고 다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토마리란 뜻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염소의 피를 찍어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 다 발라요. 왜? 하나님 우리 죄를 제단 뿔에다 기록해 놨다고 했으니까 그 죄의 기록을 피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염소가 그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십자가에 부활하, 못 봐 죽은 부활하니 그 피를 이 세상 재단에 뿌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재단에 가서 그 재단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전부 도말해서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틀렸습니까? 내가 맞기 싶은데 예, 예레미야 31장 34절. 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멋진 넥타이 맨 형제 네 죄를 사하고 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게 빨간 넥타이 맨 형제 네 하얀 와이셔츠이면 너도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다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알겠습니까? 여기 안경 쓰신 분 죄도 내가 네 죄를 다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도 내가 그 많은 돈을 허비하고 아버지 안 가지 말라 갔는데 아버지 나를 꾸중하면 어떡하지? 그제나 어땠나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고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둘째 아는 아버지 집에 가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요. 그 말이라고 하나 그걸 그렇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예, 저희가 기뻐하더라 하는 걸로 곧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참 기쁘게 죄를 범하기 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는 내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말, 내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 내 죄는 씻어졌어,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 못 박혀 우리 죄를 죽었는데도 내 죄가 못 씻었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패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더러운 죄를 행하고 죄를 지은 기억이 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게 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 집회하는 동안에 그라시아 합창단이 오면서 이 마이크를 신형 마이크로 사왔어요. 제가 똑같은 마이크 같은데 이 마이크는 너무 쉽고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고 내가 막 열이 나도 과음 지를 때도 있지만 과음 안 질러도 쩌렁쩌렁 울리고 너무 좋고 소리가 맑아요. 마이크는 저 이제 이게 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제 마이크,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 아주 저것은 제가 제일 싫어해요. 얼굴을 저게 다 태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명을 낮추라 낮추라 그래요. 그래도 이 방송실에서 이 담당자들은 적당한 조도를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 강대상에 올라서기 전에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나올까 하다가 그 번번이 바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강대상 올라가면 처음에 성경 찾아 놀라네, 다음에 노트 찾아 놀라네, 그리고 또 시계 놀라네, 물 한 잔 마실라네, 바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고 이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할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럼 노트 보면 되긴 되지만.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저는 참 1962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참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때 저는 19살 때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는, 그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전 1944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해방이 됐고 5년 뒤에 6.25 사변에 났고 6.25 사변 정말 처참했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의 30%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과였습니다. 과원에 다녀야 돼.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배운 영어가 미군들 보고 초콜릿 기브 미 하는 걸 배우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삶은 19살 때가 죄의 뒤범벅이 된 삶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제 사회도 하나님 음성 들어 길을 기울도 안 들렸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내제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 두 곳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거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몸 내 죄를 사하셨는데 참 많은 사람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했습니다. 내 죄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악하든지 불문하고 예수님은 눈과 같이 희게 씻으셨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희리라 뭐 되리라 그랬죠? 예.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믿읍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불쌍한 만민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시네. 좋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준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눈같이 씻었습니다.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영원히 씻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흘러와서 이제 내 마음으로 살지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물어봅시다. 확실히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손보고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보실 때까지. 하나님 다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진 찍어놓으세요. 예, 손 내리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마음 보면 아시니까요. 자, 우리도 이렇게 믿읍시다. 나 죄 많이 지었어.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나 지금은 깨끗해. 예수의 피로 확실하게 씻었다고 성경이 기록돼 있어.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가나에 갔습니다. 가나에 갔는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요. 영부인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대통령이 몸이 참 위중하신데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하지요. 그래서 영부인이 차를 보내줘서 같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프라노 재미 박진영, 재미 박진영 여기 있습니다. 없죠. 예, 재미 박진영이가 있어요. 재미 박진영이가 가나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담이 참 기믹기 불러. 우리 합창단은 대통령 공에 참 여러 번 가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나 대통령, 그 대통령께서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나를 치료하고 있지만 내 병을 못 고치는 것 같다.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각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나도 인간의 죄가 있다. 죄 씻음을 못 받았다. 죽는 게 두렵다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아니냐 그랬습니다.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나라에도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를 정죄하는 것, 법에 없습니다. 가나에도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하는 게 아니고 판사에서 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를 판결한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판결문이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성경이에요. 각하 보시길 원하십니까? 원한다. 그래서 펴드린 성경이 로마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바 되었느니, 얻은 자 되었느니. 이게 판결문 형식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왜 이게 다 기록해 놨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지옥 가면 두려워 떨까 봐 네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판결할게 하고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판결은 항상 피고 누구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다 종합해서 진영 몇 년 처한다 그러는데, 모든 나의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이게 판결문 형식인데 저희도 몰랐어요. 어느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변호사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건 판결문입니다. 아, 그래 판결문이 이렇구나. 그래서 대통령 각하가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이렇게 판결하실 겁니다. 대통령 각하는 죄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통령 보실 때 깨끗하게 보십니다.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I am washed. I am sanctified. I am justified.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합니다. 난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시간 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제가 가나를 갔는데 많은 방송국에서 대통령 제일 마지막 대통령 추모하는 날인데 제일 마지막 본사님 저라고 해서 많은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그 영부인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죠. 이 로마 3장 23절 24절 판결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판결할게 안심해 알겠습니까? 모든 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겠게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미박지.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확실하게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 생각에 끌리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입니다. 우리 죄를 다 말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버리 이 말씀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대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